BOA 세계뉴스입니다. 테러분자 두 명이 1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소재 내무부 건물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튀르키예 정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테러분자들이 모두 사망했고 경관 두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내무부 장관은 테러분자들이 건물 입구로 차를 몰고 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폭발로 이들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당국이 다른 한 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앙카라에서 폭탄이 터진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의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한 튀르키예 고위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테러분자들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앙카라에서 남동쪽으로 260km 떨어진 카이세리시에서 운전자를 죽이고 차량을 탈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다친 경관 가운데 한 면은 파편에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계 주민 10만 명 이상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떠났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군이 지난주 해당 지역을 점령한 뒤 아르메니아계 주민 거의 전부가 떠났음을 뜻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재통합하고 주민들을 동등하게 대하기를 원한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 측에서는 이를 거짓말로 일축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지만 30여 년 동안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군사작전으로 적어도 아르메니아계 주민 200명과 아제르바이잔 군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군사작전 결과 휴전 합의를 통해 현지 분리주의 세력은 자신들 무장을 해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는 새 회계년도 시작 직전에 임시 예산을 가까스로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늦게 소셜미디어 X에 자신이 예산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X에 올린 메시지에서 즉각 정식 예산안 마련에 나서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연방상원이 30일 저녁 아주 드문 주말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를 서명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 보냄으로써 연방정부 폐쇄를 막았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160억 달러 규모 재해 구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합병한 지역 주민들이 1년 전 자발적으로 그들 조국에 합류하기로 선택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한시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지역을 합병한 1주년을 맞은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을 완전하게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했고 합병 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초 지역 투표를 통해 러시아 일부가 되겠다는 바람을 다시 나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방 측은 지난해 합병을 승인한 주민 투표와 지난달 치러진 투표를 수치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투표는 러시아가 불법으로 합병한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수가 너무 많다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면서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 중 70% 이상은 모두 다른 EU 회원국들을 거쳤는데도 이전에 접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정부가 EU로의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완전하게 일관적일 것이며 국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 국경에서의 검문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고수하며 이 조처가 곧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지난주 EU 회원국인 폴란드와 체코 국경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낸시 페즈 독일 외무장관은 우리는 EU 극대화를 위한 밀입국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뉴스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27일 추방했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이 월북했던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27일 킹 이병을 추방했는데요. 미국 시민들 석방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띄었는데 이번에 석방한 배경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윤 기자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북한 측이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런 그 이례적인 대부분의 관측통들의 예측하고는 크게 다른 양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은 일단 킹 이병이 월북한 시점에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북한이 킹 이병의 말하자면 신병 확보를 활용해서 미국에 뭔가 요구 조건을 내걸거나 또는 최소한 대화의 구실로 삼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이번에 미국에 대한 어떤 요구나 또는 대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오히려 킹 이병 송환을 위한 미국의 대화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북한이 먼저 이달 초에 킹 이병을 더 이상 구금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스웨덴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킹 이병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킹 이병이 정보상 가치가 없었다라는 너무 낮은 말하자면 이제 신병이 바로 직후에 다는 이병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상 가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북한이 그동안 억류했던 미국 인사들이 특별한 정보상 가치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는 좀 설득력이 적고요. 그것보다는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비핵화 협상 이런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관계 정상화에도 흥미를 잃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는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지금 신냉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국제 정세 하에서 미국에는 관심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고 또 결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대에 말하자면 결속을 하는 것이 핵심 관심사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킹 이병이 지난 7월 18일 월북했으니까 71일 만에 추방이 된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로 좀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트래비스 킹 이병의 월북 배경부터 추방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래비스 킹 이병은 올해 23살의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지난해 9월과 10월에 서울에서 그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 인근에 있는 나이트클럽 술집이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한국인을 폭행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또 다른 그 폭행 사고에 그 관련이 돼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한국 경찰의 차량을 걷어차서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그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킹이병이 약두 달가량 구금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7월 17일이죠. 당시 킹이병은 그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로 갈 예정이었는데, 킹이병이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천공항까지 가긴 했습니다마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죠. 18일 날 판문점을 통해서 갑자기 북한으로 월북한 겁니다. 월북 사건이 발생하자 그 판문점을 관할하는 그 유엔군 사령부는 두 차례 정도 그 북한 측에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북한은 전화를 받고서 알았다 이 정도의 말밖에 하지 않아서 뭐 의미 있는 그 미북 간의 뭐 접촉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침묵을 쭉 북한은 지켰는데요. 8월 16일 날에는 북한 관영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킹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그리고 그 최근에 그미 국무부의 발표에 보면은 7월에서 9월 그러니까 킹이병이 월북한 다음에 미국과 북한은 주로 그 스웨덴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직접 대화 대신 스웨덴을 통해서 간접 대화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이 문제가 조용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9월 27일 북한이 그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킹이병을 추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그 북중 그 접경도시죠. 중국 단동으로 킹이병을 이송했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니콜라스 번스 주중대사가 주중 미국 대사가 킹이병을 그 만났습니다. 이어서 킹이병은 한국 오산으로 이동을 했다가 군용기 편으로 28일 새벽에 미국 텍사스에 도착해서요. 건강 검진을 받고 그리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추방 직후 송환을 도와준 스웨덴과 중국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는데요. 스웨덴이 미국의 이익 대표국의 역할을 했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 어떤 두 나라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상호 그 상대국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두지 않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일상적인 말하자면 외교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주로 영사관을 통해서는 자국민 보호 업무, 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평양에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두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 시민권자가 평양에서 어떤 일로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구금돼 있거나 또는 억류돼 있거나 이럴 경우에 그 미국 시민을 말하자면 보호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미국 기관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그 미국은 그 우방국인 스웨덴이 평양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활용해서 스웨덴을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정을 해서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미국 시민이 평양에서 억류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구치소에 면담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다 스웨덴 그 대사관에 평양에 관리들이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스웨덴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스웨덴은 그 이익대표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북한이 이제 킹이병을 추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때 킹이병의 신병을 인도해서 데리고 중국까지 가서 중국 단동에서 중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이익 대표부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는 27일 킹 이병 문제와 관련해서 스웨덴을 통해서 북한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잠깐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restate, as I have said from this podium before, and as we have said, we are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would welcome diplomacy.
밀러 대변인은 이전에 이 자리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환영하지만 그들이 이를 항상 거부해왔다. 우리는 트래비스 킹 이병이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도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직접적인 접근을 거부했다며 북한은 스웨덴과만 대화를 했고 스웨덴이 이를 미국에 전달하는 식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웨덴이 이성 협상을 도왔다면서 이것이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돌파구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로 미국이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 스웨덴을 통해서만 했다는 것인데, 왜 북한이 직접 소통을 거부했을까요?
글쎄요, 북한 당국이 뭐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추정, 짐작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아까 윤국한 기자가 얘기했듯이,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의 대화에 흥미가 없다. 이런 것이 뭐 하나 큰 배경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생각해 보면은 북한의 기존 대미 정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3년째 계속 저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저 조건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거기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약속 또는 이런 것을 갖고 와야만 할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조건이 없는 거고, 북한은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킹 이병 문제를 이제 논의하게 되면은, 미국은 상관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이것이 자기들이 견지하고 있는, 미북 간의 대화 원칙에는 약간의 저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화를 거부하고 스웨덴을 통해서 일종의 간접 접촉을 한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지금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킹 이병을 판문점 같은 곳이 아니라 중국 단둥을 통해서 추방을 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 사실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또 의미를 그렇게 둘 만한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한국 국민을 석방하는 거였더라면 사실 판문점을 통해서 직접 남측으로 내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킹 이병도 그렇고 앞서서 미국 국민을 이제 구금했다가 석방할 때 북한은 중국을 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방을 해왔고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그런 그 절차를 밟았던 건데요. 일각에서는 물론 킹 이병이 군인 신분이고 또 주한미군, 서울에 주재하는 주한미군 소속인 것 때문에 판문점을 거쳐서 주한미군 측에 인도될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이제 점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중국은 킹 이병 북한은 킹 이병을 중국을 통해서 미국 측에 인도를 했고요. 그 단둥에서 중국 주재 미국 대사에게 인도했고 그다음에 미국 측은 다시 선양으로 날아간 뒤에 오산의 미 공군 기지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국무부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은 킹 이병 귀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크게 보면은 한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과거에는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상당히 오래 구금을 하거나 또는 미국에 대한 대화 또는 미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는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고 또 직접 대화도 하지 않았고 또 조건도 없었고 71일 만에 추방을 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 같은 이유 중에 하나로 전문가들은 그것은 아마 킹이병의 월북이 다른 사건들과는 좀 달랐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미국인 그 여기자가 뭐 이제 북한에 억류된 일도 있었고 또 미국인 관광객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이제 억류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다 월북은 아니죠. 자진해서 월북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제 북한에 그 억류된 그런 경우인데 네. 이번 경우는 그 킹이병은 자신의 발로다가 저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과거와는 달랐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킹이병을 뭐 장기 구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별 북한으로서는 그 이득이 없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이득이 볼 수도 없고 예. 그런 게 하나 또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이 미국 과거처럼 민간인 억류 경우처럼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거 그 미국인 여기자를 억류했을 적에는 아주 그 협상 대상자를 불러 지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을 와라 뭐 이래서 빌 클링턴 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적도 있고 또 오토 본비어 같은 경우는 병원비를 뭐 요구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킹이병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진 월북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물론 그 미국인 보호라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송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지만 민간인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아마 북한도 사태를 자세히 보다가 이거를 그 킹이병을 계속 그 억류하고 있는 것보다는 추방하는 게 낫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추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킹이병이 28일 군용기편으로 미국 텍사스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으로 킹이병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킹이병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미군기지 내 군병원에서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그 검진을 받았고요. 미국 당국은 현재로서는 킹이병의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과의 재회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현재 킹이병에 대한 그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왜 북한으로 말하자면 월북을 했는지가 이제 조사의 초점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적절한 조사 절차를 밟아서 킹이병은 군인 신분으로서 말하자면 월북하고 또 무단 이탈하고 이런 기왕이 이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군사법정에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 미 육군에서는 이 세 가지 군인 현역 군인의 말하자면 일탈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하자면 제재가 있습니다. 무단 이탈 그러니까 휴가 허락을 받지 않고 3일 이내에 무단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미군에서는 AWOL로 불립니다. Absence without leave 이렇게 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영창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영창은 보통 30일 정도 이내에 한정돼 있고요. 탈영의 경우에는 탈영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가장 이제 심각한 처벌은 종신형이나 처형이 있는데요.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군인이 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킹이병의 경우에는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무단 이탈이나 탈영과 관련한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족의 반응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킹 이병이 그 추방됐다는 소식이 이제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킹 이병 그 가족들은 지금 위스콘신에 살고 있는데요.
네.
부모들을 포함해서 킹 이병 가족들은 상당히 그 반갑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쁘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 추방을 도운 미국 정부의 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자, 킹 이병 추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죠.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26일과 2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헌법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최고의 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 헌법에다가 핵 무력 정책을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대체로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일치해서 분석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 그리고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 일절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또 핵무기 고도화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대외에 천명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점은 또 이 헌법에 명시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정세가 바뀐다고 해도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헌법에 북한이 명기하기로 한 관련 내용을 보면요.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자면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번 헌법 서문에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헌법에 또다시 핵무기 정책을 명기한 의도가 뭘지, 그리고 또 이 전문가들은 과연 이런 것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최 기자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은 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그 몇 년 전에 그 헌법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얘기는 이미 명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책까지 거기다 그 다시 이제 추가를 해서 못 박은 것인데요. 이것은 역시 북한이 자신들이 그 핵보유라는 것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서방의 뭐라고든 간에 사실상의 핵보유라는 것을 그 못 박으려는 굉장히 강력한 그 법적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2019년 2월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계속해서 추진해 온 것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죠. 그래서 핵실험 또 ICBM 발사 같은 그 모라토리엄도 자신이 스스로 파기돼 버렸고 그동안 그 미사일도 한 100발 이상 쐈고 핵탄두도 수십 발을 지금 만들었고 그다음에 한국을 겨냥해서는 전술 핵무기까지 지금 배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그 헌법에 올린 것도 이 같은 자신들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굉장히 그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그 9월 말인데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지금 가장 괴롭히는 것이 지금 경제 문제죠. 물가난, 그리고 물가 오름세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지금 해결할 수 없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거 대신 주민들 앞에서 내가 이것을 잃었다, 핵보유를 잃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그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요. 자, 이 윤 대통령의 말이 한국이 삼축 체계를 완성했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뭐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야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또 이 이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한미 동맹의 대응으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이 아니더라도 이 앞서서 올해 초에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정권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먼저 핵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대응을 통해서 정권의 종말을 말하자면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언급은 아닙니다. 이제 북한 정권에 말하자면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고고 또 억제 효과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이런 공격에 대비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 태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이제 킬 체인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 예. 선제 타격이라는 거고요.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두 번째인데 이것은 이제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조기 핵미사일도 포함해서 조기에 탐지해서 요격하고 또 경보를 전파하는 그런 다층 방어 체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로 대량 응집 보복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북한이 이제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 지도부 북한의 그리고 핵심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은 사실 이 삼축 체계 중에 이 대량 응징 보복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경고의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해 동안 이런 그 행진, 뭐 이런 기념식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6천여 명의 병력, 200여 대의 무기와 장비가 참가했다는데 혹시 이번에 뭐 특별히 눈길을 끄는 무기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국군의 날 그 행사에는 상당히 많은 무기 장비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은 두 가지를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현무4, 현무4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은 굉장히 큰 미사일입니다. 보통 미사일이 탄두 중량, 그러니까 미사일 맨 꼭대기에 다는 그 탄두의 중량이 대개는 한 1톤 정도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현무4, 현무4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한 8톤에서 9톤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무겁고 큰 탄두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북한의 그 지하 갱도, 한 지하 100m, 수십 미터에 있는 지하 요새, 벙커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을 하나만 더 꼽는다면은 엘셈이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그 사드, 또 패트리엇 이런 그 지대공 미사일이 여러 개가 배치돼 있는데 엘셈은 한국군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인데 지상 고도 한 50에서 60km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인데 상당히 정밀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뉴스가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범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러면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까?
북한하고 달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같은 민주 정치에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도 이제 그 헌법에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아예 헌법에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이걸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요번에 3년 전에 만든 그 한국 정부가 만든 그 대북전단 살포, 이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일종의 그 부분적으로 그 위헌의 소지가 있다. 특히 그 위헌에서도 헌법에 명시된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헌재가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같은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 한국에는 대북 전단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인사들도 있고 뭐 조직들도 끈질기게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전단을 이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번에 헌재가 그 위헌 판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자유화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그 헌재 판결문에 보면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지는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살포 행위자에게 경고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살포를 직접 제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대북 전단을 금지했던 주 이유가 남북 관계에서 말하자면 상당히 그 긴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직접 살포할 경우에 적경지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경찰들이 이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성 여부를 받고 유연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반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나 기관들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 방문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 소식은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가 23일 시진핑 국가 주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나왔는데 정작 중국 외교부 발표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사실 차례가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입니다. 이
예.
한국 국가 정상이 베이징을 그동안에 계속 방문했었고요. 시 주석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한중 관계에서 중요한 말하자면 현안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껄끄러워진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이런 갈등 요인을 좀 완화하고 관계를 좀 부드럽게 할 필요성을 각각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분명히 중요한 말하자면 관심사로 떠오른 것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한덕수 총리가 시 주석을 면담한 이후에 발표를 통해서 시 주석이 이제 한국 방문 의사를 좀 진지하게 밝혔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중국 측은 그 발표문에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은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당장 긴급하게 또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
한국 정부도 시 주석의 방중이 언젠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올해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중국과 한국 관계를 보면 이런 말하자면 좀 갈등을 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언제든 다시 또 상당히 긴장과 갈등의 관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국이 연내 추진 중인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개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러면 올해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지금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 한일 중 정상회의는 올해 안에 열릴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게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
한일 중 정상회담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상이 참여하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한일 중 정상회담은 중국에서는 주로 총리가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시 주석이 이 같은 한일 중 정상회담에 개최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에 그 한국에서 그 서울에서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차관복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차관복급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상당히 그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론 발표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그 차관보들은 한일 중 정상회담을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한 빨리 그래서 맞춰보니까 12월 중에 서울에서 여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차관복급에 그 합의를 하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뭐그 한국 언론 보도대로 이제 계속 된다면 아마 12월 중에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아마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참석을 해서 한일 중 정상회담이 한 4년 만에 이제 새로 열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일 중 3국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외교 현안, 경제, 무역 이런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런 그 한국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 팻 닉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팻 닉슨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남편 리처드 닉슨과는 떼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팻 닉슨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적잖은 유산을 남겼다는 건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7대 퍼스트 레이디 패트리샤 닉슨을 소개합니다.
저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알고 있어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부인 팻 닉슨이 한 말입니다. 이처럼 팻 닉슨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팻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텍사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메리 브러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플라스틱 팻이란 별명은 남편 뒤에 앉아서 남편이 하는 얘기에 가만히 미소만 짓는다고 해서 붙었습니다. 팻 닉슨은 직접 정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플라스틱 같다고 말했어요. 얼굴 표정이 하나밖에 없고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고요. 하지만 팻 닉슨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나 소규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팻 닉슨이 따뜻하고 친절한 여성이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팻 닉슨은 백악관의 안주인으로서 많은 연회와 다과회를 베풀었는데요. 닉슨 대통령 당시 백악관 만찬은 케네디나 존슨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좀더 격식을 차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팻 닉슨은 외국 정상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접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고아들이나 양로원의 노인들처럼 사회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만나곤 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불우한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공감했다는 겁니다. 팻 닉슨의 원래 이름은 벨마 라이언으로 아일랜드계 후손인데요. 1912년 3월 아일랜드 축일인 성 패트릭의 날 전야에 태어났다고 해서 패트리샤, 팻이란 애칭을 얻었습니다.
She did grow up in basically a kind of what they call a truck.
팻은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작은 농장에서 성장했습니다. 13살 때 어머니를 간암으로 잃었고 18살 때는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탄광에서 일했는데 그때 얻은 폐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팻이 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들과 무척 친하게 지냈으니까요. 팻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연극부와 토론회에도 들어가는 등 과외 활동도 활발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팻은 2년제 초급 대학에 들어갔다가 1931년에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속기사, 엑스선 촬영사 등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학비를 벌었고요. 2년 뒤에 다시 캘리포니아에 돌아와서 남가주 대학교 USC에 진학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팻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했죠. 팻은 언제나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 어디를 가든 팻이 있었습니다. 점심때 식당에 가면 팻이 주문을 받았고 2시간 뒤에 도서관에 가면 팻이 책을 대출해줬습니다. 저녁 때 학교에 다시 와서 보면 팻이 학생 연구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남가주대학교의 한 교수는 팻을 이렇게 기억했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뒤 팻은 캘리포니아주 위티어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극단에 들어갔다가 한 살 아래 젊은 변호사 리처드 닉슨을 만났는데요. 팻 닉슨 전기를 쓴 역사학자 메리 브래넌 교수의 얘기 다시 들어보시죠.
팻이 예전에 연극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교사들이 팻에게 동네 극단에서 하는 연극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팻이 그 극단에서 리처드 닉슨을 만났어요. 닉슨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같은 극단에 들어온 겁니다. 리처드 닉슨은 팻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팻이 닉슨을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당신이 보고 싶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독차지하고 싶다거나 질투한다거나 하는 감정은 없습니다. 일요일에는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나갑시다. 주말에는 같이 산에도 가고 모닥불 앞에서 같이 책도 읽고 무엇보다도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행복을 찾읍시다.
네, 리처드 닉슨이 결혼 전에 팻에게 보낸 편지 내용인데요. 평소 근엄한 표정에 리처드 닉슨이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팻은 리처드의 진심을 받아들였고요.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 만인 1940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팻은 한동안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1946년에 리처드 닉슨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나가기로 하자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다시 역사학자 메리 브래넌 교수입니다.
팻이 남편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1946년에 치른 첫 선거 때 그랬죠.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팻이 닉슨의 비서 겸 사무실 관리인 역할을 했습니다. 밤에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언론 홍보 자료를 타자로 쳤고요. 유권자들에게 편지 보내는 일을 하고 또 다른 후보 부인들처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했습니다.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에 큰딸 패트리샤를 낳았는데요. 딸아이를 출산하고 6시간 만에 일어나서 남편이 연설문에 쓸 자료를 타자기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팻의 내조에 힘입어서 리처드 닉슨은 1946년 선거에서 승리했고요. 그 뒤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4년 뒤에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고 다시 2년 뒤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통령이 됐는데요. 팻 닉슨은 부통령 부인으로서 남편의 외국 순방에 동행했고 퍼스트 레이디가 된 뒤에도 남편과 함께 많은 나라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72년 남편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국 방문에 동행한 팻 닉슨. 만찬장에서 판다곰이 그려진 담뱃값을 보고 귀엽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저원라이 주은내 총리는 팻 닉슨에게 기꺼이 하나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네, 팻 닉슨은 저원라이 총리가 담뱃값을 선물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원라이 총리가 선물하겠다고 한 건 판다였는데요. 중국이 우호의 표시로 링링과 씽씽, 판다 한 쌍을 닉슨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한 겁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퍼스트 레이디 팻 닉슨은 워싱턴에 있는 국립동물원에 두 마리 판다를 기증해서 많은 미국인을 즐겁게 했습니다. I'm so glad that this delegation could come. 국내에서 팻 닉슨은 자원봉사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역사학자 메리 브래넌 교수는 팻 닉슨의 삶 자체가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그만둔 뒤에도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고 두 딸의 학교 일을 돕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팻 닉슨에게 자원봉사 활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팻은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관심을 갖고 궁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활동, 나이 많은 사람이건 어린아이이건 아픈 사람이건 누군가를 돕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팻 닉슨은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자원봉사 단체를 방문했고요. 그저 단체 지도자들을 만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공원으로 꾸며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팻 닉슨은 또 백악관을 꾸미는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전 퍼스트 레이디들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골동품 가구와 예술품을 찾아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덕분에 백악관 소장품이 600점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1972년 말 남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팻은 한시름 덜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선거본부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 사건에 관계했고 또 대통령 자신이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닉슨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임했습니다.
팻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신문에서 기사로 읽은 내용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팻은 남편을 보호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론이 주도한 거대한 음모라든가 보좌관들이 꾸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워터게이트 사건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사임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악관을 떠나는 건 팻 닉슨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죠.
원래 정치적인 연설을 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었던 팻 닉슨은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일절 기자회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회고록조차 쓰지 않았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났지만 팻 닉슨이 퍼스트 레이디로서 남긴 유산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텍사스 주립대학교 역사학과 메리 브래넌 교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팻 닉슨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여행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식적으로 대표한 첫 퍼스트 레이디였습니다. 팻 닉슨이 라이베리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요. 대통령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미국 대표로 참석한 겁니다. 또 퍼스트 레이디들이 그냥 공식적인 연회에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로서 따로 일정을 갖는다는 그런 생각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부인 패트리샤 닉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8대 퍼스트 레이디 베티 포드 편을 보내드립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테러분자 두 명이 1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소재 내무부 건물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다고 튀르키예 정부가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테러분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경관 두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테러분자들이 건물 입구로 차를 몰고 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폭발로 이들 중 한 명이 사망했고 당국이 다른 한 명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앙카라에서 폭탄이 터진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의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날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한 튀르키예 고위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테러분자들이 공격을 감행하기 전 앙카라에서 남동쪽으로 260km 떨어진 카이세리시에서 운전자를 죽이고 차량을 탈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다친 경관 가운데 한 명은 파편에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11월 중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에 지난달 30일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연방정부는 새 회계연도 시작 직전에 임시 예산을 가까스로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늦게 소셜미디어 X에 자신이 예산안에 서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X에 올린 메시지에서 즉각 정식 예산안 마련에 나서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연방상원이 30일 저녁 아주 드문 주말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승인하고 이를 서명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냄으로써 연방정부 폐쇄를 막았습니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오는 11월 17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예산입니다. 이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160억 달러 규모 재해 구호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아르메니아계 죽인 10만 명 이상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떠났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이는 아제르바이잔군이 지난주 해당 지역을 점령한 뒤 아르메니아계 주민 거의 전부가 떠났음을 뜻합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재통합하고 현지 주민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를 원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 측에서는 이를 거짓말로 일축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은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인정되지만 30여 년 동안 아르메니아계 주민들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군사작전으로 적어도 아르메니아계 주민 200명과 아제르바이잔 군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군사작전 결과 휴전 합의를 통해 분리주의 세력은 자신들 무장을 해제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 현지 분리주의 세력 정부는 정부가 신년부터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으로 합병한 지역 주민들이 1년 전 자발적으로 그들 조국에 합류하기로 선택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한시크, 자포리자 그리고 헤르손 지역을 합병한 1주년을 맞은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합병을 완전하게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했고 합병 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초 지역 투표를 통해 러시아의 일부가 되겠다는 바람을 다시 나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 측은 지난해 합병을 승인한 주민 투표와 지난달 치러진 투표를 수치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투표는 러시아가 불법으로 합병한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들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 수가 너무 많다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면서 독일에 도착하는 난민 가운데 70% 이상은 모두 다른 유럽연합 EU 회원국을 거쳤는데도 이전에 접수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정부가 EU로의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완전하게 일관적일 것이며 국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 국경에서의 검문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고수하며 이 조처가 곧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지난주 EU 회원국인 폴란드와 체코 국경 순찰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낸신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달 27일 이웅 국대화를 위해 인명을 위험하게 하는 밀입국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10월 1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